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도발 위협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현재 많은 활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Threats will get North Korea nothing other than greater isolation.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의 목소리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주목을 받은 한 주였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많은 활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건가요?
예, 한국의 국방부의 발표에는 여러 가지 움직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북한이 과거에 핵실험을 했었던 풍계리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워싱턴의 이 북한 전문 그 웹사이트죠. 38 로우스는 그 웹사이트에서 최근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라고 하면서 그 풍계리에 보면은 세 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동쪽 갱도, 서쪽 갱도, 그리고 남쪽 갱도가 있는데요.
네.
1차 핵실험은 북한이 동쪽 갱도에서 실시를 했고요. 2차와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그 남쪽 갱도 주변에서 활발한 장비와 인원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8 로우스가 최신 위성 사진이라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남쪽 갱도의 입구로 추정되는 그 곳 인근에서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휘 통제용 장비 이런 것들도 포착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움직임으로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이 정보사항에 속하는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그 미국과 함께 그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가장 전 세계에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또 북한의 그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그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번 그 얘기가 됐던 얘기고요. 따라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일종의 그 기만 전술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뭐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또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 지도부가 맘만 먹으면 핵실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기만 전술 얘기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종의 기만 전술을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기만 전술을 한다는 건가요?
예, 기만 전술은 사실 한국 국방부 당국이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발표와 함께 또 아울러서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임박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실 정치적 결단이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현재 임박한 핵실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아, 그것은 언제든지 늦출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까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 관련해서 그 한국 정부 당국은 이 국제적인 여건과 그리고 한국 내 상황을 북한이 지금 아, 좀 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면 아무래도 아, 중국이 예전과 달리 아, 추가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이 그 부분을 좀 변수로 생각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국 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그 참사 사건에 대해서
네.
북한은 그 조의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은 사실 지금 비탄에 그 어린 생명들이 수없이 많이 희생된 사안에 대해서 비탄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아니겠느냐. 민족 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변수가 아니겠느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런 분석입니다.
네. 윤병세 한국 외무장관이 바로 이 북핵실험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병세 그 한국 외무장관이 그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굉장히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와의 대응과는 아주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그 강력한 제재 이런 그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북한에서 큰 거 한 방을 뭐 쏜다는 것도 궁금하고 또 이제 이쪽에서 전에 없는 또 대응을 한다는 것도 궁금하고 이 궁금한 것 투성인데 뭐 그 윤병세 장관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엇갈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윤병세 장관은 이 앞서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북한이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말을 한 맛이 있고요. 또 그 북한이 아플 조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그 한국의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또는 그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스워스 전
네.
주한대사
네.
이런 사람들은 추가 핵실험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국의 태도가
네.
문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유엔의 그 제재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맥락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겠다. 뭐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지 또 중국의 그런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그 논평, 정례 브리핑의 논평을 통해서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언론 매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의 그 분석으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요.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새 중국 정부는 북한의 그 핵실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그 접근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그 지적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 핵실험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중국이 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진정한 그 중국의 입장,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문제는 그 상반된 목표를 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과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히 추구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그 동북아, 특히 저 북한의 안정화라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비핵화만 추지 않는다면은 뭐 두 가지 목표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 자체가 그 상충되는, 모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으로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이 그 지렛대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렛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려보면 중국은 그 북한이 필요하는 석유의 90%, 소비재의 그 한 80%, 네. 그리고 그 식량의 그 수입하는 식량의 한 40% 정도를 중국이 공급하거나 대주고 있는데요. 이 지렛대가 있지만 만일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지렛대를 사용한다면 그 나머지 이제 북한 자체가 뒤흔들리게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만일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그 진정한 의도와 목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일단 그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지난 3월 말이었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서 그 핵실험을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언급한 내용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핵 억제력.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나 의도와 관련해서는 핵 억제력 외에 또한 그 기술적으로 그 핵무기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은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하는 것이 일단 목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내부적인 그 정치적인 목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집권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주민들에게 뭐 이렇다 할 업적을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월에 그 발표를 했었죠. 그 핵경제 병진정책을 이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하나 과시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핵실험을 실시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그 내부적인 그 결속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한도 그런 점을 뭐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자, 이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가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상당한 말씀하신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립이 더 이상 심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고립돼 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개별 국가들 유엔이나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유엔 이런 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제재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한국에서의 그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핵실험을 치른다면 북한이 얻을 것은 더 고립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립이 심화되고 또한 제재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경제적 측면도 현재 이미 많은 그 고립의 측면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그 변수로 이제 중국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서 완전히 북한의 등을 돌린다면은 당장 제일 급한 문제가 이제 석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은 대개 1년에 그 중국으로부터 50만 톤 가량의 그 석유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만일 그 중국이 그 4차 핵실험에 대한 불만으로 그야말로 석유 꼭지를 탁 잠궈버린다면은 그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에너지난, 지금도 벌써 에너지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에너지난을 겪을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식량 소비재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와 관련해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남북관계도 뭐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을 텐데요. 이 냉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서 세 차례 그 핵실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강한 추가적인 제재,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한 차례 반짝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기대도 없지 않았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은 상당히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방하고 하면서 지금 거의 아무런 그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냉각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사실 남북 간의 긴장, 대립, 갈등 이런 관계는 올 말까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뭐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첫 순서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먼저 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 일단 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일찌감치 아시아 중시 정책을 그 발표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 실제로 미국의 그 주요 정책들은 사실 중동 문제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가지고서는 아시아로 올 겨를이 상당 정도 없었습니다.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 그 수행하지 않고 여전히 사실 유럽 우크라이나 문제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현실은 유럽이라든지 중동 문제가 상당히 그 발등에 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내 언론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은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여기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제기해 왔고요. 이거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네 나라를 순방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은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도 일정 정도 긴장 상태에 있고요.
네.
또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사실 과거사 문제로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아시아에 두는 미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특별히 중국 견제라는 그런 의미도
네.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살려보겠다는 건가요?
네, 백악관에 그 벤자민 로드 그 안보 부보좌관이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을 실무적으로 챙기는 인물인데요. 그 순방에 앞서서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아시아 중시 정책을 어떻게 이번 순방으로 되살리겠는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요. 벤자민 로드 부보좌관이 그 오바마 대통령 이번 아시아 순방 자체가 그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무슨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또 미 국내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걸로 바쁜 상황에서도 아시아로 직접 가서 그 아시아 정상들 각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존의 그 안보 공약 경제적 현안들을 챙기고 그 양국 간의 현안을 그 논의하는 거 이런 행동 자체가 아시아를 미국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고 또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납북자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예, 사실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핵심은 일본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전부터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납북자 가족을 좀 면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대외 정책과 또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한 국가적인 어떤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한 10여 분 만난 것으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만난 것은 일본의 그 인권 문제, 일본의 외교 정책이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을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또 공동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만큼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도 두 딸을 둔 그런 아버지로서 이 납치 문제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지원과 해결을 위한 지지를 그렇게 약속해 왔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이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공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그 경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 대신에 이 메이지 신궁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아베 총리에 대한 일종의 어떤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12월 말이죠.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고요. 이것은 그 한일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그 상당한 악재가 되었고요.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 일종의 실망했다 이런 그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메이지 신궁에 가서 이렇게 그 참배를 하고 경의를 표한 것은 그 역시 그 직접적으로 뭐 야스쿠니를 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네.
야스쿠니보다는 그 일반 전범이 합사되지 않은 그 일반 전몰자가 있는 그 메이지 신궁 같은 이런 것이 좀 합당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신호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제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 부분이 참 큰데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하이라이트라 그럴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가쿠 열도, 중국에서는 랴오이다오라고 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말하자면 그 일본과 미국의 안보 조약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센가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안보 조약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닙니까?
네네.
사실 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반발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정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공개리에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이나 한국에도 참 그 큰 관심거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 방문이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것일 수 있나요?
예, 그 한국 방문도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네.
또 특히 이 시점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이 핵 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강력한 경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25일이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정상회담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국가적인 그 참사인 그 세월호 그 여객선 그 침몰 사건으로 상당히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그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묵념을 올리자. 그래서 한국 측은 물론이고 미국 측 다들 그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그 대체로 그 차분하고 그 경건한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또 양측 그 두 한국과 그 미국 그 정상들은 그 당초 목적인 그 미국의 그 대한 방위 안보 조약을 재확인하고요. 또 북한 핵과 그 미사일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그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서로 그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국의 문화재도 또 이게 반납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오바마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회담 후에 발표 내용 중에서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1차적인 관심이 모아졌고요.
네.
관련해서는 그 전작권 전환 시기 2015년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시기를 재검토하는 데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위협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그 실제로 도발할 경우에는 강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의 4차 핵 실험 그 위협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이란 북한의 앞으로 고립이 더 강화되는 것 외에 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미 간에는 또 일본과 한국이 지금 긴장된 과거사 그 문제로 긴장된 관계를 좀 해소하는 문제가 다뤄졌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나라 간의 그 경제 협력,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 또 이제 한국 측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일본에서 먼저 좀 진정한 그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희망을 나타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전시 작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전시 작전권이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작권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흔히 부르는데요. 이는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의 약자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그 제2의 전쟁 같은 그런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런 그 작전권을 말하는데요. 작전권은 다시 그 평시작전권, 전쟁이 아닌 평화시의 작전권하고 그 전시작전권, 그 유사시 작전권으로 나뉩니다. 그 평시작전권은 이미 9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에 한국군으로 이양이 됐고요.
네네.
이제 전시작전권이 문제인데요. 한미양국은 지난번에 합의를 해서 그 2015년에 그 전시작전권도 한국군 쪽으로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그 북한이 핵실험 또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계속 발사하고 지금도 또 여전히 4차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안보적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그럼 이렇게 지금 안보가 그 안보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 바로 덜렁 이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하나의 합의를 이뤘고요. 이런 것이 이번에 그 한미 간의 어떤 합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시 논의를 하고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남북 관계, 미한 관계,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지금 볼 수 있나요?
예, 남북 관계, 미한 관계. 사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끌어오고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비중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육자회담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이번 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그 자신을 압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야 한다는 필요를 더 강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여전히 그 갈등의 상태 속에서 그 개선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있었던 25일 새벽에 북한의 어업지도선 두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는데요.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요?
사실 그 한국 정부 당국이 그 발표를 안 하고 또 북한 측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우발적인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북한의 선박들이 그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그 침범해서 넘어 내려오는 것은 그 심심찮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어떤 때에는 그것이 그 표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그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 어업지도선 두 척이 넘어온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있는 것인지 이것은 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약칭 조평통위인데 23일 한국 박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이 공개 질문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의 그 조평통이 23일 그 공개 질문장을 보냈는데요.
네.
대개 그 10개 항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해라. 또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이걸 대체로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6일째 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고요. 일종의 그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그 북한의 그 대남 평화 공세 같은 게 아니겠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냐면 내용 중에 무슨 새로운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 북한의 기존 입장 이런 것을 하나의 그냥 공개적인 형태로 묶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요. 평화 공세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동족 대결 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는가 이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네. 자, 이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의에 대한 거부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사실 북한은 이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공식적인 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방위원회면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 아닙니까? 이 그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밝히면서 비난하고 나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공식적으로는 이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평통의 그 공개 질문장을 보면 여전히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그 기대를 갖고 뭔가 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그 북한의 그 적십자입니다. 적십자가 그 한국의 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해서 그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데,
네.
이것은 뭐 저 작긴 하지만 또 작게 볼 일은 아닙니다. 북한이 그 남한의 그 어떤 그 인도적인 참사에 대해서 그 위로의 뜻을 보내온 것은 그 북한으로서는 그 뭐 이런 공개 저 질문장 같은 좀 그런 그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동시에 남한과의 어떤 그래도 개입하려는 남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의지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하나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유엔이 추진하는 북한 인권 사무소와 관련해서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한국에다 이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 사무소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북한 인권 사무소는 지난달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에 구성돼서 올해로 1년의 그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대신하는 상시적인 기구로서
네.
그런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네.
거기에 어디에 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두고 있진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네네.
일단 한국 정부가 북한과 바로 마주하고 또 북한 인권으로서 가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내에 설치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일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네, 북한이 특히 한국에 설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는다고 할까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북한인 인권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 북한 공화국에서는 그 인권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 북한에 대한 일종의 도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 정부가 그 북한 인권 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은 그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체제 도전적인 그 자극하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연일 지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소식,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